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사상 최초의 여성 통합군 사령관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로리 로빈슨 공군 대장이 13일 미 북부 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미 북부 사령부는 미국과 알래스카,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바하마와 주변 해역 약 900km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이 운영하는 9개 통합군 사령부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빈슨 장군은 취임식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빈슨 장군의 아버지 역시 30년 동안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딸이 군인이 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애쉬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신임 로빈슨 장관의 경험과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레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 시아파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이 시리아에서 사망했다고 이 조직이 13일 밝혔습니다. 숨진 사람은 올해 55세인 무스타파 바드레디니로 그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의 1급 참모입니다. 미국 정부는 바드레디니 시리아 내전에서 알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헤즈볼라 병력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헤즈볼라 측은 바드레디니의 죽음을 발표하면서 그가 승리한 순교자로 시리아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드레디니 어떻게 사망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항 근처에 있는 한 기지를 겨냥한 폭탄 공격으로 바드레디니 숨졌다고만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 재무부는 이번에 숨진 바드레디니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1월 걸프 해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선박이 이란 영해를 무단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을 중징계했습니다. 미 해군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건 당시 지휘관이었던 에릭 래시 중령에 대해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관리는 래시 중령이 부하 직원들에게 비사법적인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해군은 아직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월 사고 선박이 엔진에 문제를 일으켜 이란 영해에 진입했으며 그로 인해 이란군의 수병들이 나포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술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술 소비량은 2,480억 리터로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0.7%인 11억 리터가량 줄었습니다. 유로모니터 측은 술 소비량이 감소한 것은 2001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술 소비 국가인 중국에서는 지난해 주춤한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듯 술 소비량이 3.5% 줄었습니다. 또 국제유가 하락에다 서방의 경제 제재까지 받고 있는 러시아와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술 소비량이 각각 8%와 17%씩 감소했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국제 우주 정거장에 부딪혀 우주 정거장 관측실 창문의 바깥층에 흠집을 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근무 중인 영국인 우주인 팀 픽은 13일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손상이 간 부분을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부딪히면서 관측실에 달린 창문 7군데 가운데 한 곳에 약 7mm 지름의 흠이 났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이번에 손상이 생긴 부위가 크지는 않지만 큰 우주 쓰레기는 우주 정거장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주인들은 관측실에 달린 창문을 통해 밖에 펼쳐진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은 또 우주선 결합이나 우주 유영 그리고 민감한 작업을 할 때도 사용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하는 이른바 브렉시트가 심각한 위협이고 영국을 불황에 빠뜨릴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경고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13일 영국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경제학자 대부분이 브렉시트가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라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로 하면 시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영국 경제에 최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다른 많은 국가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4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콩고에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교관을 파견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양복을 입고 등장한 것은 새로운 개혁을 알리는 신호라고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북부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인 콩고에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 교관을 파견했다고 유엔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 무기를 제공하고 대통령 경호와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기 위해 군사 교관을 파견했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6명의 전문가들이 12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콩고 군부에 권총을 공급했으며 훈련 교관 30명을 보냈습니다. 보고서는 콩고 군 관계자와 경찰이 북한제 권총을 가지고 있다며 콩고 수도 킨샤샤의 암시장에서도 같은 종류의 권총이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제 권총은 2014년 초 콩고 서부의 항구 도시 마타디를 통해 들여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거나 훈련 교관을 외국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콩고 또한 무기 등의 거래가 있을 때 안보리 제재 위원회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과 콩고의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콩고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는 과거 이 나라의 콩고 대통령 동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 수준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한국 정부가 비판했습니다. 또 공안기관을 앞세워 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열린 북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드러난 북한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36년 전 과거 6차 당대회 당시와 비슷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통일부는 13일 북한 7차 당대회 종합평가 자료에서 이 같은 분석 내용을 밝히고 북한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한 가지 예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에서 비동맹 운동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비동맹 국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일치된 행동으로 반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을 꼽았습니다. 비동맹 운동은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80년 6차 당대회 때 강조한 것이어서 김 제1위원장의 국제정세 인식이 36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통일부는 분석했습니다. 또 김 제1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제국주의의 내정 간섭으로 비난한 것도 구시대적 사고를 노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앞으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습득을 막고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공안기구를 동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년을 혁명의 계승자로 강조하면서도 청년을 포함한 주민들의 충성심이 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안기구를 내세워 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부는 김 제1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에서 사법검찰과 안전보위기관 일꾼들은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온갖 책동을 제때에 적발 분쇄해 사상과 제도, 계급 진지와 일심 단결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주목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김제1위원장이 향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국방위 제1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바꿀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제1비서에 오른 김제1위원장이 이틀 뒤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만들어 차지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제1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최고 지위를 만들어 스스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통일부는 당 요직 인선과 관련해 이번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235명 가운데 55%인 129명이 새로 뽑혔고 나머지 106명은 재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국이나 정무국 등 주요 정책결정기관 선출은 일부 고령자 퇴진과 궐석 보충 등으로 변화를 최소화한 반면 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은 과반을 교체해 급격하게 세대교체를 단행할 경우 빚어질 기존 세력의 반발을 막고 향후 신진 세력의 승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김여정과 조용원 당 부부장 등 측근 세력의 중앙위 위원 선발도 향후 주요직위 선출을 위한 포석으로 봤습니다. 반면 중앙군사위원회의 규모를 17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한 것은 군종과 병종 사령관들을 중앙군사위에서 제외해 군 지휘와 작전체계의 간소화와 일원화를 도모한 때문이라며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가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된 데 대해서는 군의 역할 축소와 당의 역할 강화를 의미한다며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과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주로 인민복을 입었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당대회 개회식에서 평상시와 달리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죠. 이것이 새로운 개혁을 알리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의 견해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러시아 상트페르트부르크 대학 한국학센터 소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7차 당대회에 양복을 입고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는 새로운 경제개혁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르바노프 소장은 1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사회와 한반도 통일 전망 그리고 북한 내부 개혁 가능성을 토론하는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4년간 지도자 과정을 공부하고 훈련받아온 김제1위원장이 한 손엔 핵, 다른 한 손엔 미사일을 쥐고 이제는 새로운 경제개혁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984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당시 구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양복을 입었으며 그 뒤 북한에선 내부개혁과 경제개혁 등 여러 개혁이 시작됐는데 김제1위원장이 할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소장의 설명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김일성 거의 그 1984년 그런 소련과 동부 유럽 방문하고 나서 양복을 입고 나서 그렇게 다시 북한에 귀국한 뒤로 바로 그때는 그 우선 소련에 대한 여러 가지 치안들 그리고 통제가 풀리게 됐고 또한 김일성의 이런 그 합작회사라든지 이런 그 외국 회사들하고 각종 그런 활동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꼭 뭔가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회 이후로 최초로 하는 현지 주도는 군사주도 아니라 경제 분야에 주도했고 또한 이런 양복을 입고 나타났으니까 진짜 할아버지처럼 분명히 이런 신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북한은 무슨 그 배경이라든지 조상화라든지 뭔가 좀 그 생김새 아니면 옷차림 항상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루바노프 소장은 김제1위원장이 13일 당대회 후 첫 공개 행보로 기계설비 전시장을 시찰하며 양복을 입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1위원장은 지난 6일 7차 당대회에 짙은 남색 바탕의 세로 줄무늬 양복에 은색 타이를 메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으며 13일 기계설비 전시장 시찰 때에도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루바노프 소장은 이어 김 제1위원장의 권위의 기본은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주는 선군의 장군이며 군 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에게 영원한 적이 필요한 만큼 한반도의 긴장감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시작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북한과 같이 가난한 나라에는 제재보단 대화와 설명, 설득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 주민은 몰라도 그 외 다른 지역 주민에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다 북중 국경 지역은 외부 검열이 불가능한 만큼 제재의 효과가 더더욱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루바노프 소장은 북한 내부 개혁 가능성과 관련해선 구소련을 무너뜨린 핵심은 서양 팝송 문화와 청바지 문화였다면서 북한에도 외부 문화와 사상이 파고 들어간다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선 일반 라디오가 여전히 사상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구소련의 경우에도 해외 문화를 소개하고 소련에서 경험할 수 없는 외부 현실을 접할 수 있는 라디오가 변화의 강력한 수단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루바노프 소장은 북한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란봉 악단과 같은 북한판 걸그룹을 만든 게 그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루바노프 소장은 아울러 북한 내부 개혁을 바란다면 평양이 아닌 지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리고 젊은 세대 문화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외부 세상을 소개해 깨닫게 한다면 북한도 구소련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7차 당대회 이후 북한 김정은 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저희 VOA는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연이어서 전해드리고 있죠. 이 시간에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 지도층과 체제를 연구해온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스 국장은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내부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는 함지하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미 모든 권력을 장악했는데 굳이 7차 당대회를 열어서 위원장 직함을 차지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When you come out of a mourning period after the death of the leader, it's usually around 3 years or so.
김정일 시대에도 그랬지만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사망 후 3년 정도를 권력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가 지나면 새 지도자가 등극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열리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 체제 초기인 1998년에도 국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회의 새로운 법과 규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식적인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는 한편 중요한 인물들에게 당내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직도 100%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몇몇 조치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 몇 년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과거 김일성 주석과 비슷한 안경과 양복을 입고 나와 연설을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Everything about this Congress and really everything about the way that Kim Jong-un
이번 당대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디어에 등장해 김일성 시대를 보여주는 게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연설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건 김정일이 아닌 김일성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에겐 자연스러운 국가 지도자와 같은 모습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통성의 원천이기도 한 김일성 시대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인민들의 향수를 되살리면서 이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정통성을 더해주려는 시도를 했다고 봅니다. 노동당 위원장 직함도 김일성이 1949년부터 1960년대까지 쓰던 겁니다.
당 대회를 계기로 세대 교체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세대 교체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 89살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그대로 있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That would suggest to me that this is a measure, a stepping stone to the eventual consolidation process.
천천히 세대 교체를 이루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권력 통합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며 앞으로 1, 2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구시대 인사들을 모두 기용했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과 권위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고 반대로 새로운 인물만을 대거 등용시키는 건 그만큼 자신의 위치가 잠재적인 위험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일종의 절충을 해서 기존 인물들을 상층부에 그대로 두면서 2014년부터 보이기 시작한 새로운 인물을 기용했다고 봅니다.
북한은 노동당에서 비서국을 없애고 정무국을 신설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Executive Policy Bureau, the Party Central Committee, which does seem to be have replaced the Secretariat.
정무국의 신설과 비서국의 폐쇄가 김정은의 권력을 키울 수 있을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무국을 통해 당 기구를 정부 기구와 더 밀접하게 만드는 걸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Ultimately, what North Korea wants to do is to be able to engag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조건 없이 미국, 한국과 관여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군사회담을 하면서 외교에 집중해 2013년과 2015년 사이 노력했던 경제 살리기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한반도 내 긴장을 높여 미국과 한국을 전략적 인내에서 멀어지게 하고 경제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이들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지 혹은 유화적인 정책을 들고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올해 안에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Well, that will tell us a lot. I mean, if they do, I mean, we could go either way here. I think the decision.
핵실험을 한다면 그건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략 계산에 의해 나온 결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또는 한국과 관여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북한이 이러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을 통한 긴장 증대가 그런 목표를 이룬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치 상황, 이를테면 야당이 제1당이 된 선거 결과를 고려해서 북한이 유화적인 대남 정책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은 이번 당대회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지 않았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The relations are still strained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Kim Jong-un is yet to go to China.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김정은 제1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중국 주석도 북한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후진타오 등 과거 지도자들과는 달리 양국 관계가 냉랭한 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당대회 축전을 보냈지만 동지라는 호칭을 빼면서 북한에 대한 불편한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핵화상 금지 조약 복귀를 평화협정과 맞바꾸는 아이디어를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중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노동당 대회 이후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Fixing the economy. He has got to show some sort of progress on the economy. I believe that.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경제를 살려야만 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외환난을 겪는 등 부담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권 내 갈등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앞으로 몇 년 안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안에 유화적인 정책이든 벼랑 끝 전술이든 그들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려 할 겁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약 8개월 남았습니다. 북한이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정권을 어떻게 볼까요?
I think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really pretty much given up on the Obama administration.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 그들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북 접근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은 앞으로 클린턴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은 현재의 정책과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와일드카드에 해당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자세를 경험하던가 혹은 잠재적인 협상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북한이 현 오바마 정부와 거래를 할 뜻은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미 해군 분석센터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는 함지아 기자가 수고해 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당이 36년 만에 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를 과시했는데요. 북한 주민들, 이번 당대회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탈북자들은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를 주지 못했고 그만큼 반응도 싸늘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 전역에 3,467명의 당대표들을 동원해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4일간 화려하게 거행된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 36년 만에 열린 당대회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북한 인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사였다고 탈북자들이 평가했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일반 주민들도 오랜만에 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과 정책이 제시될 것을 기대했지만 김정은의 개회사 등을 봤을 때 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36년 만에 열려서 최대한 혁신적인 제도와 정책은 못 나와도 적어도 8, 90대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기남 선전비서, 뭐 최태복 상임위원회 의장 이런 노세대들을 좀 밀어내고 젊은 세대들로서 우선 인사교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은이 그야말로 셀프 대관식에 불과했고 인민들은 하나의 구경거리만 잠시 지나간 그런 격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안찬희 박사는 특히 지방인민들이 이번 행사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회 자체가 화려하고 김여정 그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뭐 불꽃놀이니 뭐 군중무용이니 나름대로 문화행사도 많이 했지만 그건 평양에서 그들만의 축제고 축포였지 지방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북한의 대외보험총국에서 근무하다 2004년 탈북해서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광진 연구위원도 이번 당대회가 일반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잔치입니다. 사실 북한 지도부 김정은에게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잔치였죠. 대회 참가자들, 대표자들에게 큰 선물과 상을 내리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시작에 이제 대관식 그런 세리머니였는데요. 뭐 일반 주민들은 뭐 빚 좋은 개살구나 같죠. 북한 경제 그리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비전이나 달라질 수 없는 그런 희망이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김 연구위원은 6차 당대회 때는 경제 전망 10대 목표가 발표돼서 주민들 사이에 경제 발전과 국가 지도부, 사회 전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에서는 구체적인 경제 발전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핵 개발 입장을 밝힌 것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경색, 남북관계의 경색,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더 전개될 겁니다. 그런 이제 북한 상황이라면은 북한 주민들한테는 또 인민생활 향상이나 경제 문제 해결에는 다 마이너스,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도 피부로 이제 체감하겠죠.
함경북도 청진에 살다 지난 2003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최수경 씨도 일반 주민들의 당대회에 대한 반응이 싸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건 아니고 인민생활이 올라간 건 아니고 본인이 당위원장 된 게 끝이니까 아마 주민들이 반응이 아주 싸늘할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의 탈북 남성 앤드루 김 씨는 일반 주민들이 당대회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한테는 흥미롭지도 않고 당대회가 사실은 왜 지금까지 잘하면서 당대회를 목격했고 해왔고 당대회에서 했던 그 기본 사상 내용들이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 동일해.
탈북자들은 이에 더해서 북한 당국이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벌인 70일 전투로 일반 주민들이 큰 고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광진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대관식에 올릴 선물과 업적을 마련하는 전국민 착취 전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2일 북한의 노동당 7차 대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7시 경기도 김포시 월곤면 용강리에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서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발전의 선결 조건으로 전력 문제 해결을 꼽았는데요. 그만큼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북한의 발전량은 한국의 4%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외부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발전량이 한국의 1970년대 말 또는 8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은 한국개발원의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은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라는 논문에서 2013년 북한의 발전량이 221억 킬로와트아워로 같은 해 5,171억 킬로와트아워를 기록한 한국의 24분의 1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북한의 발전설비 노후화와 설비 불량 등 해묵은 문제들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근본적으로 체제의 비효율성과 핵과 미사일 보유 정책에 따른 군사적 긴장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도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은 논문에서 화력발전이 정체된 북한의 현 상황에서 수력발전이 전력 생산을 늘리는 주 공급원이지만 2000년대 이후 늘어난 90만 킬로와트의 수력발전 설비가 노후화되면서 효율이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전력사정은 2000년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7차 당대회에서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선결 조건이며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 고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그 해법으로 발전소 생산 공정과 시설에 대한 정비 보강과 기술 개선을 다그쳐 설비 효율을 높임으로써 전력 생산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김 제1위원장의 제안이 북한이 추진해온 발전소 전력 증산이나 송배선 선로 보강을 통한 전력 손실 줄이기, 주민들에 대한 에너지 절약 독려와 같은 기존 정책 기조와 다를 게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전소를 늘려 짓는 방안도 화력발전소의 경우 원료가 되는 석탄의 중국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정체 상태에 빠졌고 수력발전소 또한 낮은 토목기술 수준과 장비 부족 때문에 날림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미국이나 한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핵협상 결렬 등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 윤 연구원은 따라서 지금의 북한으로선 자체적으로 전력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외부와의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북한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은 그 북한이 해결을 하든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든 남한과의 협력을 하는 방법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개관연구위원은 북한이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김정은 시대 들어 2013년에 자연에너지법, 2014년엔 자연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력산업의 비효율과 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한에는 말리마 속도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천리마 속도, 마식령 속도에 이은 이 새로운 속도전을 촉구하는 구호일 텐데요. 이 급하게 먹는 밥이 탈이 나기도 쉬운 법이죠. 이 북한의 속도전, 문제는 없는 걸까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7차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주민들에게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말리마 속도 창조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방송 내용입니다.
말리마 속도 창조운동에서도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는 것을 다시 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이라는 천리마라는 용어를 앞세워 속도전을 펼쳐왔습니다. 속도전은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자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천리마 속도, 김정일 시대에는 휘천 속도가 각각 등장했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마식령 스키장 건설 당시 마식령 속도라는 표현을 처음 쓴 후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이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박사는 북한이 어려운 경제 사정을 해결하려고 말리마 속도 창조라는 새로운 구호를 들고 나왔다고 분석합니다.
국제적인 거립 상황 그리고 더 나빠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제 자강력이라고 하죠. 요즘은 과거에는 자력갱생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자생력, 그 생존 능력 확보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필요할 겁니다. 북한 당국에 이제 필요하겠죠.
북한의 속도전은 한때 놀라운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이 60년대는 노동을 통해서 김일성이 뭐 강선제강서 와서 여러분이 8만 톤의 강철만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습니다 하니까 실제로 그때 근로자들은 제대로 밥도 먹고 용광로도 있으니까 와서 불을 떼서 12만 톤을 생산해가지고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천리마 운동으로 일어나온 북한의 경제는 1960년대 말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심각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도입된 몇몇 다른 속도전 운동도 무너지는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안찬일 박사는 특히 과거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속도전과는 달리 북한 현 정권의 속도전은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속도전이라는 게 뭐 원래 70년대, 뭐 60년대 속도전은 나름대로 빨리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게 속도전하면 날림의 대명사가 돼버렸고 뭐 가까운 비근한 실내로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가 뭐 지금 구멍이 숭숭 났다, 뭐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최영애가 혁명과학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뭐 모든 기술이 다 낙후된 북한에서 속도전은 곧 날림 공사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새로 들고 나온 말리마 운동이 주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은 결코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전투, 그런 이제 경제 고통이고요.
안찬일 소장도 북한 내부에 퍼진 시장화 경향들 때문에 새로운 속도전 운동인 말리마 운동이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라는 게 거의 장마당 경제로 이전된 상태에서 무슨 돌격대다, 뭐 천리마 운동이다 이런 대중동원 방식의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찬일 소장은 또 공장, 전력, 기계 등 산업 기반 시설이 부족한 여건에서는 말리마 운동 같은 노력 동원이나 속도전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 북한 마라톤 선수들이 국제대회인 지난달 말 평양 마라톤 대회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 지름길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평양에서 열린 제29회 만경대상 국제마라톤 대회, 일명 평양마라톤에서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한 북한의 라현호, 이광범 선수가 경기 도중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육상경기 기록 관련 주간지인 레이스 리절츠 위클리의 데이빗 몬티 편집장은 11일 미국의 육상경기 관련 인터넷 매체인 레즈런.com의 기고한 글에서 올해 아프리카 선수들을 이끌고 평양 마라톤에 참가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드왈드 스테인 육상 감독이 그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몬티 편집장에 따르면 스테인 감독은 북한의 라현호, 이광범 선수가 올림픽 남자 마라톤 참가 자격을 따기 위해 경기 중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 지름길을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열리는 2016 하계올림픽 남자 마라톤 참가 자격을 위한 기준 기록은 2시간 19분입니다. 라 선수와 이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각각 2시간 15분 45초와 2시간 16분 25초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스테인 감독은 두 선수의 이 같은 기록이 부정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5km를 지난 어느 지점에서 두 선수가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 지름길을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30km 지점에 설치된 급수대에서 확인했을 때 북한의 두 선수는 7위와 8위를 달리고 있었고 35km 급수대에서 자신의 아들이 확인했을 때도 이 순위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두 선수가 4위와 5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앞서 달리고 있던 4위와 5위, 6위 선수들을 추월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선수들은 북한 선수들이 자신을 추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스테인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스테인 감독은 대회 주최 측에 항의했지만 주최 측으로부터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의 주행 과정과 기록을 조사할 수 있는 전자칩이 도입됐다는 답변을 듣는 데만 3주일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 사용된 전자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스테인 감독은 말했습니다. 스테인 감독은 지난 12년 동안 평양 마라톤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 60% 내지 80%가 자신이 데리고 참가한 선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 선수들의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하면 북한이 더 이상 자신에게 외국인 선수들의 참가를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테인 감독은 자신의 선수들이 마라톤 전 구간을 뛰지 않고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마약을 복용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테인 감독은 또한 올해 평양 마라톤 대회에서는 결승선 부근에서 또 다른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평양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북한의 박철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에티오피아의 케테마 베켈레 네가사 선수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박철 선수가 미국 APTN에 밝힌 우승 소감입니다.
평양 예상 경기에서 우승한 구기세로 앞으로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한 우승의 상감이 되면 받아박여 믿는 것 달리겠습니다.
하지만 스테인 감독에 따르면 결승선 부근에서는 케냐의 네가사 선수가 북한의 박철 선수의 30m 정도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의 50m 앞에서 달리고 있던 선도 차량 외에 대회 관계자들이 운전하는 또 다른 차량이 나타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 차량이 1위를 달리고 있던 네가사 선수 앞을 지난 뒤 좌회전을 하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방향을 지시하는 진행 요원들이 없던 상황에서 네가사 선수는 이 차량을 따라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실수를 한 겁니다. 스테인 감독은 결국 네가사 선수는 결승선이 가까운 경기장 반대 방향으로 들어온 북한의 박철 선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 실향민들의 아픔, 이 분단의 비극 가운데 하나인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실향민들이 한국 땅을 밟아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 달랬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보름이나 열흘 동안.
서울 전쟁기념관. 하나라도 놓칠세라 설명을 듣는 눈빛이 진지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 6개국 23개 지역 이북 도민들인데요. 이북 5도 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이북 도민 192명을 초청해 고국 방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짧게는 2, 3년 만에, 길게는 몇십 년 만에 고국을 방문한 국외 이북 도민들은 현충원과 판문점, 제3땅굴, 청와대와 여러 산업 현장, 그리고 이곳 전쟁 기념관을 방문해 한국의 안보 현실과 달라진 모습을 두루 둘러봤습니다. 이북 5도 위원회 함경남도 사무국장 허남식 씨입니다.
해외 거주 이북 도민 고국 방문단 초청 행사입니다. 원적을 이북에 두고 해외 거주하는 이북 도민들이 현장에서 기여가 큰 사람 기준으로 선별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북 도민 활동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선별했습니다.
국외 이북 도민 고국 방문단 초청 행사는 지난 1996년에 처음 시작해 해마다 열고 있는데요. 그동안 총 3,900여 명의 방문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북 도민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해외에 홍보함으로써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국가 간, 통일 간 이런 정신을 후계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또 남북 통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방문단 대부분이 연령대가 높은 탓에 긴 비행 시간이 녹록지 않았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온 한 70대 이북 도민은 30시간의 여정을 거쳐 고국에 도착했습니다.
힘들어서 지금도 좀 쉬느라고. 아이고, 평안남도. 순안. 그래서 이북 도민에서 보내줘서 지금 여기 왔어. 그럼 다 만나봤지. 한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 됐어. 우리 한국이 참 좋아.
1세대뿐 아니라 이북 도민의 자녀나 손자, 손녀까지 북한 땅에는 가본 적 없는 세대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온 전경희 씨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북한 땅에는 가볼 수는 없지만 판문점 등을 돌아보면서 할아버지의 고향인 개성 땅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글쎄 할아버지시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갖고 예. 얘기 들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자손이니까 그 판문점하고 그쪽에 땅굴도 들어가보고 너무 네. 섬찟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와서 보니까 둘러보고 하니까는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중요성 또 이거 분단의 아픔 같은 거. 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이동진 씨는 황해도 재령이 고향입니다. 비록 고향 땅에는 가볼 수 없지만 오랜만에 방문한 고국의 모습이 신기하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78입니다. 고향이 저 황해도 재령. 이번에 22차 이 저 고국 방문단에 신청해서 왔는데 한국이 참 너무나 발전해서 좀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아주 사람들이 친절해. 나는 그 놀랐어. 국정원에 가도 그렇고 또 뭐 같은 조그만 식당에 가도 그러고 좌우간 이렇게 참 변천하고 발전하고 아주 친절하니까 이런 그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아마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또 저렇게 핵실험을 참 저렇게 하고 하니까 안보에 좀 더 역점 줘야 될 것 같고.
미국 아틀랜타에 사는 이동춘 씨는 황해도 해주 출신인데요. 고향을 떠나올 당시 고향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입니다. 그 해방될 때 국민학교 3학년 10살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는 8살이에요. 그 다음에 월남했어요. 옛날 생각 다 나고 뭐 집이 어디고 해주 시내가 어떻게 생기니 다 생각나요. 그 해방 나올 때 증조부님, 조부님, 부친님 한 4대가 살았는데 1대, 2대는 그냥 계셨고 아버님 우리가 3대, 4대만 나왔어요. 그때 조부님은 80이 넘었고 그러니까 우에 2세대는 그냥 젊은 사람들 가서 잘 살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개명하셨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가 뭐라는 걸 알고 계셨어. 해방되면서 너희는 빨리 가서
살아라.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덕에 우리는 고생을 안 했죠. 145태 때 나온 게 아니고 해방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뭐 38선이 있어도 뭐 있으나 마나 그냥 새벽에 걸어 나왔어요.
그리운 고향에는 가볼 수 없지만 고국에 방문해 한국의 발전상을 둘러보고 통일에 대한 생각도 함께 나눈 해외 거주 이북 도민들인데요. 192명의 방문단들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다시 고국을 떠났습니다. 이북 오도위원회는 내년에도 해외 거주 이북 도민들의 고국 방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북 오도위원회 함경남도 사무국장 허남식 씨입니다.
판문점, 땅굴, 국가정보원, 청와대, 전진기념관 이런 여러 행사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도민들이 서로 하나 되는, 화합하는 그런 모습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행사는 매년 1회 5월 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북부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오늘 평안남도는 하루 종일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이 14도, 최고기온은 24도입니다. 양덕 아침 기온 1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입니다. 평안북도 역시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18도고요. 중강 아침 8도,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16도, 낮 최고기온 23도, 개성 1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입니다. 신계 아침 13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18도입니다. 장지는 기온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 살펴보죠. 동해 북부는 전해상에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한 편입니다. 1m 내외가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먼바다, 또 오전, 오후 모두 흐립니다. 비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내외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4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하는 이른바 브렉시트가 심각한 위협이고 영국을 불황에 빠뜨릴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경고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13일 영국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경제학자 대부분은 브렉시트가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라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로 하면 시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영국 경제에 최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다른 많은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함께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EU 회원국 지위가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발휘할 영향력을 키워준다고 지적하며 EU에 잔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최고령자인 수제나 존스 할머니가 지난 12일 밤 미국 뉴욕시에서 사망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 노인학 연구소의 로버트 영 연구원은 올해 116세인 존스 할머니가 이날 양로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존스 할머니는 19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미국인이었습니다. 존스 할머니는 지난 1899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인근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존스 할머니는 고향에서 농사일을 돕다
뉴저지주에서 아이 봐주는 일을 했고 결국 뉴욕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존스 할머니의 별세로 생존한 최고령자는 116세인 이탈리아의 엠마 모라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국제우주정거장에 부딪혀 우주정거장 관측실 창문의 바깥층에 흠집을 냈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근무하는 영국인 팀 픽은 13일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손상이 간 부분을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부딪히면서 관측실에 달린 창문 7군데 가운데 한 곳에 약 7mm 지름의 흠이 났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이번에 손상이 생긴 부위가 크지는 않지만 큰 우주 쓰레기는 우주 정거장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주인들은 관측실에 달린 창문을 통해서 밖에 펼쳐진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의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과 중국군 최고 수뇌부가 화상회의를 갖고 남중국해의 긴장사태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팡펑 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12일 화상회의에서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에게 중국은 세계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도 항해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팡 총참모장은 또 현재 남중국해의 긴장사태에 중국은 책임이 없으며 미국과의 협력과 소통이 확대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최근 미국 구축함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에서 항해의 자유작전을 벌인 뒤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이 같은 도발적 행동들은 인공섬에 대한 군사시설 증강을 정당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이 시리아에서 사망했다고 이 조직이 13일 밝혔습니다. 숨진 사람은 올해 55살인 무스타파 바드레딘으로 그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의 1급 참모입니다. 미국 정부는 바드레딘이 시리아 내전에서 알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헤즈볼라 병력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헤즈볼라 측은 바드레딘의 죽음을 발표하면서 바드레딘이 승리한 순교자로 시리아에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바드레딘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항 근처에 있는 한 기지를 겨냥한 폭탄 공격으로 바드레딘이 숨졌다고만 전했습니다. 미군 사상 최초의 여성 통합군 사령관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로리 로빈슨 공군대장이 13일 미 북부사령부 사령관직에 취임했습니다. 미국 북부사령부는 미국과 알래스카,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바하마와 주변 해역 약 900km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이 운영하는 9개 통합군 사령부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빈슨 장군은 취임사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빈슨 장군의 아버지 역시 30년 동안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딸이 군인이 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로빈슨 사령관의 경험과 능력을 칭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